예, 오늘 고린도전서 14장에 있는 말씀을 시간이 허락되는 데까지 한번 저와 함께 읽으면서 강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고린도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았는데 그 문제 중에 하나가 영적인 선물, 보통 우리가 은사라고 하는 것과 관련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그 은사 중에 다른 나라 말로 말하는 소위 방언이라고 하는 것, 그것이 고린도 교회에 여러 가지 이제 문제를 지금 일으키고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12장에서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허락해 주신 여러 종류의 그 영적인 선물, 은사라고 하는 걸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13장에 이제 들어가서 사랑장에서는 교회 안에 이렇게 하나 되는 그런 요소도 있고 또 다양하게 되는 그런 요소도 있는데 이두 개가 균형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 성숙함이라고 하는 그런 요소가 있어야 된다 이야기하면서 사랑이라고 하는 이 방법을 가지고 하나님의 주시는 것 같은 선물을 잘 사용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이제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은사 문제가 있었어요. 은사의 여러 종류에서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은사를 사용할 때는 희생하는 그러한 사랑을 가지고 이런 것들을 사용해야 된다. 13장에 이제 말씀을 사도 바울이 이제 다 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곧바로 이제 14장으로 이제 들어가면서, 14장에서는 고린도 교회가 이 무시하거나 잘못 사용하고 있던 대언이라고 하는 것, 또 엄청나게 강조하고 있던 방언이라고 하는 것, 이두 가지를 어떻게 우리가 제대로 처리하고 설명해야 될 것인가. 지금 고린도전서 14장에서 이제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해주고 있습니다. 14장 1절 가서 보니까 이제 13장에서 사랑이 무엇인가, 헌신적으로 주는 사랑, 이 charity, 그 다음에 그리스말로 아가페, 이거 이제 설명을 다한 이후에 사랑을 따르고 영적 선물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너희는 대언하는 것을 사모하라. 지금 그렇게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13장의 사랑장 모든 거다 이야기한 다음에 다시 한번 또 설명하는 겁니다. 사랑을 따르면서 해야 된다. 사랑. 헌신적으로 남을 위해서 아낌없이 주는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선물들을 잘 사용하지 않으면 오히려 그 선물들이 문제가 될수 있다. 지금 그 얘기를 다시 하려고 사랑을 따라야 된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영적인 선물들을 사모해라. 사모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desire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썼고, 여러분이 12장 31절 가서 보시면, 오직 가장 좋은 선물들을 간절히 사모하라고 하면서 여기서 covet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 covet이라고 하는 단어는 탐욕을 낼 정도로, 그 정도로 아주 욕심을 내서 이렇게 갖기를 원하는 거, 이런 단어가 이제 그런 말이거든요. 그것도 간절하게 지금 사모하되, 뭐를 간절히 사모해야 되냐면, 가장 좋은 영적인 은사들을 간절히 사모하라는 겁니다. 자, 이야기를 이제 하면서 특별히 너희는 대언하는 것을 사모하라. 이렇게 나오는 걸 보니까, 이 영적인 선물들이 여러 가지가 많은데, 특별히 대언하는 걸 사모하라고 이야기하는 걸 보니까, 대언이 가장 중요하고 가장 특별하고, 그 다음에 가장 좋은 그와 같은 선물이라는 것을 이 14장 1절 들어가면서부터 저와 여러분이 금방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14장에는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가 소위 방언이라고 하는 다른 나라 말로 말하는 것과 그 다음에 대언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직통 계시를 받아서 이야기하는 그두 가지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두 가지. 자, 먼저 여기 사랑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한번 하나님께서 이런 것을 어떻게 이제 설명해 주시려고 하는가. 시편 103편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제가 잠깐 이 길이 무엇이고, 그 다음에 영적인 은사가 무엇인가, 여러분에게 이제 한번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시편 103편 7절에 가서 보니까 그분께서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길들을 모세에게 알리셨고, 자신의 행적들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알리셨도다.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길들도 가르쳐 주시고, 행적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께서 친히 일하시는 게 행적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식으로 이야기하면, 우리가 하나님이 주셔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서 일하시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영적인 선물이에요. 그렇죠? 예, 그것뿐만 아니라 그것들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가, 그 길들도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을 지도하던 모세에게 그 길들을 알려주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친히 행하신 일들을 알려주셨던 것처럼, 지금 우리 교회에도 하나님이 여러 가지 영적인 은사들을 주실 뿐만 아니라, 그 은사들을 어떻게 바르게 사용할 수 있는가, 그 방법도 가르쳐 주신다. 그 방법이 뭐냐? 사랑의 방법이어야 된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이러이러한 방식으로 너는 살아야 된다고 하면서 보여주시는 그 길을 알수 있다는 거예요. 그 길을 알고 그 길을 통해서 나아가려고 할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영적인 은사들을 주시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런 일들을 그 사람 안에서 행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이렇게 주석을 썼는데 주석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이 둘중 안에 하나를 택하라 그러면 조심해서 좋은 걸 택해야 된다. 하나는 하나님을 아는 것.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하나님의 행적을 보는 것. 둘중 안에 하나를 하나님이 택하라고 여러분에게 이야기하면 그러면 하나님을 아는 것을 택하셔야지 하나님의 행적을 눈으로 보는 걸 택하게 되면 많은 경우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 고린도 교회 문제가 바로 그거예요. 다른 것이 아니라 이렇게 영적인 은사들이 풍성하고 넘쳤음에도 불구하고 고린도전서 3장에 가서 보시면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무엇하고 지금 이렇게 평가하고 있느냐 하면 형제들아, 내가 영에 속한 자에게 말하는 것 같이 너에게 할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 있는 갓난아기들에게 말하는 것 같이 하였다. 영적인 선물들은 굉장히 많이 넘쳤는데도 불구하고 너희는 영적인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 대단히 아이러니입니다. 굉장히 큰 아이러니예요. 무언가 다른 나라 말을 열심히 하고 뭐 은사가 있다고 그러고 뭐 열심히 이렇게 하는데 사도 바울의 평가는 너희가 사실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영적인 사람이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성숙한 어른이 아니고 너희는 지금도 젖을 쭉쭉 빨아야 되는 어린아이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교회 생활하면서 이와 같은 그 평가에 대해 조금 더 신중하게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혹시 교회가 굉장히 크다, 뭐가 넘치는 것 같다 이럴 때 이게 사람의 눈에 보기에 그런 것인가? 아니면 정말 하나님이 보실 때 영적으로 충만한 그와 같은 일인가? 그거를 저와 여러분이 잘 평가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언가 눈에 보이는 엄청난 일은 없을지라도 성도 한 사람이 개개인이 하나님을 추구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매일매일 구하고 사는 그게 사실 교회 무언가 뭐 넘친다고 그러고 풍성하다고 그러고 교회가 요란한 것보다 많은 경우 훨씬 더 중요하고 좋은 것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항상 옳은 사람인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기 위해서 노력하는가, 이 점에 포커스를 둬야지, 눈에 나타나는 어떤 현상, 뭐 교회가 커진다, 뭐 이런 어떤 그런 현상, 교회 건물을 뭘잘 치장했다, 이런 거에 신경을 쓰면, 그건 까딱 잘못하면, 실수해서, 이렇게, 삼천포로 빠질 그런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종종 무언가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무언가를 할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면 꼭 뭐가 끼냐? 교만이 낀다는 거예요. 마귀가 그때 나타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가서 보니까 영적인 선물들을 사모하되 너희는 특별히 대언하는 걸 사모해라.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대언. 예. 우리 개역성경이 이걸 다 예언으로 번역해서 교회 안에 예언 문제라고 하는 아주 엄청난 혼란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대언에 대해서는 제가 지난 시간에 짧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14장을 설명하면서 대언이 뭔가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이제 잠깐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언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직통 계시를 받아 말하는 게 대언이에요.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메시지를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통해서 알려주신단 말이에요. 그 사람이 그 말을 하는 게 대언입니다. 대언. 그래서 대언은 현재 이야기들에 대한 게 대부분이에요. 교회에서는 이렇게 해야 된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는 이렇게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 우상 숭배하는 걸 버려야 된다. 이렇게 하면서 지금 이 시간에 우리가 해야 될 그런 일들을 하나님이 직접 계시로 주시는 게 대부분이고, 그 중에 한 일부가 앞날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의 예언으로 대언이 이제 사용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기록이 완성이 된 게 AD 90년경이거든요. 그래서 AD 90년경에 되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직통 계시를 받아서,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면 그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대언자들이 교회 안에도 존재했습니다. 교회 안에도, 물론 지금은 존재하지 않죠. 그래서 영어 이 동사로 prophecy라고 하는 동사가 있고, 그 다음 이 prophecy의 명사형이 prophet이 돼서 대언자 이렇게 되는데, 이 대언자 아니면 대언이라고 하는 말이 성경에 500회 이상 나옵니다. 500회. 네, 그래서 특별히 이 대언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 기록 자체가 대언이에요. 여러분, 여기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 나와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하나님이 하나님의 대언자들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러니까 대언의 1차적인 의미는 이 성경 말씀이다. 이 성경 말씀도 있었고, 또 동시에 여러분이 이 성경 말씀 중에 기록되지 않은 대언의 말씀도 얼마든지 있단 말이에요. 고린도 교회 안에도, 에베소 교회 안에도 대언자들이 다 있었거든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직통 계시를 받아 말했던 그런 것들이 얼마든지 있지만 그것들은 성경 말씀은 아닙니다. 성경 말씀은, 그래서 1차적으로 대언은 성경 말씀이고, 이 성경 말씀 외에도 하나님의 대언자들이 말한 대언의 말씀들이 많이 있었다. 그렇게 이제 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이 프로페시 아니면 프로핏이라고 하는 이런 단어를 20세기 아니면 21세기 이 영안사전에 가서 찾으면 첫째 뜻이 뭐예요? 예언한다로 나오거든요. 예언, 앞날을 내다보는 예언, 이렇게 이제 나온단 말이죠. 근데 옥스퍼드 이 사전이라고 엄청난 규모의 그 사전에 가서 보시면 뜻을 두 가지로 구분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의미의 앞날을 예언한다고 하는 그런 의미의 뜻으로의 그 프로페시가 있고, 그 다음에 둘째 구분을 내놓고 성경적 의미의 프로페시에서 두 가지로 딱 구분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성경적 의미의 이 프로페시라고 하는 단어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을 대신해서 누가 말하는 거예요. 다른 거 없습니다. 여기 성경의 용례뿐만 아니라 일반 사전의 용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프로핏 아니면 프로페시라고 하는 그런 단어는 남의 말을 대신 전한다는 대언이에요. 그래서 원래 우리 개역성경에도 예언이라고 적혀 있는데 그 예언은 앞날을 내다본다는 그런 예언이 아니라, 여러분 돈을 예금하러 간다 그러죠. 예금. 그렇죠? 예치한다고 얘기하죠. 그럴 때 예언이에요. 그때 예자를 쓰시는 거예요. 예치한다는,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말을 예치해줬다는 뜻의 예언이지 앞날을 내다본다는 그런 뜻의 예언이 아니다. 근데 지금 한자를 안 보고 한국말만 지금 이 우리말 이걸 다 전용으로 해서 지금 쓰다 보니까 완전히 모든 게 와전이 돼서 예언기도 받아야 된다고. 예언기도하고 뭐예요? 다 산기도 가서 누구 신령하다는 사람에게 앞날이 어떻게 될 건가 묻는 게 지금 예언기도거든요. 이와 같은 그 혼란은 이거 우리나라에만, 거의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에만 있는 거예요. 성경이 잘못됐기 때문에. 네. 미국 사람 누구 가서 예언기도 받으러 가서 머리 디밀고 돈 내고 복채 내고 그런 성도가 어디 있어요. 네.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게. 근데 그와 같은 일들이 지금 한국 교회 안에 특히 이제 이 샤머니즘적인 그런 요소와 함께 이 기독교가 이렇게 짬뽕이 되면서, 그래서 이와 같은 안타까운 일이 이제 생기게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경 기록 자체가 대언이라고 하는 거, 이거를 저와 여러분이 먼저 기억해야 됩니다. 여기 제가 이제 말씀을 적어놨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20절에서 21절에 나와 있는 그 말씀을 가서 보니까 흠정역에는 성경 기록의 대언 중 어떤 것도 사적인 해석에서 나지 아니하였나니, 대언은 옛적에 사람의 뜻으로 말미암아 나오지 아니하였고 오직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은 성령님께서 움직이시는 대로 말하였느니라,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 기록에 들어있는 모든 대언, 이거 가운데 사적인 해석으로 사람이 만들어낸 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 기록의 대언은 옛적에 사람의 뜻으로 말미암아 나온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움직이시는 대로 그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걸 적어놓은 게 성경 기록이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개역 성경은 이거를 아주 오역을 했습니다. 경의 모든 예언은, 그러니까 성경 기록 가운데 예언의 말씀만 그렇다는 얘기예요. 예언의 말씀만 그거는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사사로이 풀면 안 된다. 이렇게 이제 돼 있는 거예요. 우리 말로 읽으면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다. 그러니까 성경 기록 가운데 예언의 말씀만 하나님의 사람들이 받아 말한 거라는 거예요. 이게 개역 성경의 뜻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성경 기록이 이만하다고 하면 이것 중에 예언은 요만큼뿐이 없거든요. 그 예언만 하나님의 사람들이 말한 거고 그 나머지는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대로 그대로 믿으면 참 엄청난 이와 같은 그 실수가 이 안에 지금 기록이 돼 있거든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성경 기록을 대하는 태도도 많은 경우 잘못돼 있고 특히 모든 걸 다 예언으로 이렇게 생각해서 앞날 내다보는 걸 이렇게 모든 걸 하다 보니까 교회 안에 신비주의, 샤머니즘 이게 뭐예요? 복채내고 무언가 하나 말씀 듣고 하는 그와 같은 일들이 너무 안타깝게도 한국 교회에 만연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대언이라고 하는 게 하나님의 직통 계시를 받아 말하는 거다. 이거를 증명해 주는 성경 말씀을 하나 살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한번 가서 보시죠. 누가복음 11장 50에서 54절 가서 보시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이로써 세상의 창건 이후로 흘린 모든 대언자들의 피를 이 세대에게 요구하리니 그러니까 세상이 창립된 이래로 세상이 만들어진 이래로 대언자들이 많이 죽임을 당했다는 거예요. 죽임을 당했다. 첫째 대언자가 누구냐? 곧 아벨의 피로부터 그 다음에 제단과 성전사에서 죽은 사가랴의 피까지라. 그러니까 구약성경 지금 여기 신약성경이 없습니다. 구약성경에 첫째 대언자가 아벨이고 구약성경의 맨 마지막 대언자가 사가랴. 지금 얘기하는 대언자는 피를 흘리고 죽임을 당한 대언자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직통으로 받아서 말을 하다가 그것이 듣기 싫다고 해서 그 상대방이 죽인 그와 같은 대언자, 첫째 대언자가 아벨이고 구약시대의 마지막 대언자가 사가랴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선지자로 번역하면 아벨이 선지, 앞날에 대해서 얘기한 거 성경 기록이 있습니까? 있어요? 전혀 없어요. 아벨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누구에게 전했어요? 자기 형 가인에게 전했잖아요. 그렇죠? 자기 형 가인에게 전했습니다. 뭘 전했을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대신 속죄 희생물을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 가인은 이 희생 예물 드리는 것을 우습게 생각하고 자기가 기른 배추, 무 이런 것 중에 제일 좋은 걸 갖고 왔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관심을 표명하지 않았어요. 거기에는. 가인의 헌물은 하나님이 관심을 표명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가인의 얼굴빛이 시커멓게 변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아벨이 가서 가인에게 대언한 거예요. 형,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 배추가 아니라 어린 양의 짐승의 피입니다. 라고 대언의 말씀을 전했더니 가인이 듣고 어떻게 참지 못하고는 아벨을 잡아 죽이거든요.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첫째 대언자가 죽임을 당했어요. 지금 여기 마지막 대언자는 지금 사가랴라 나오네요. 사가랴는 어디에 나오는 사람이냐 하면 역대기하 24장 20절에 나오는 겁니다. 참 또 어떤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아니 말라기가 구약성경의 맨 마지막인데 왜 역대기가 맨 마지막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느냐. 그것은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구약성경은 이게 지금 말라기가 맨 마지막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유대인들이 사용하는 히브리어 성경은 역대기 상하가 맨 마지막에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역대기 상하는 바빌론 포로 생활 70년 하고 온 이후에 그 이후에 우리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하나님이 다윗의 계보를 통해서 메시아를 내려고 하는데 이 계보에 따라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런 일들을 제대로 적어야 되겠다 해서 에스라와 그 나머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들을 기록해 놓은 게 역대기 상하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어 구약 성경을 펴시면 처음이 창세기, 맨 마지막이 역대기 상하에 역대기 하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역대기 하에 맨 마지막으로 죽임을 당한 대원자는 여기 나와 있는 사가랴예요. 사가랴. 영어로도 가서 보시면 아벨은 에이블 해서 에이르고, 그 다음에 사가랴는 여기 가서 뭐 자카라야 해서 Z로 돼 있어서 A부터 Z까지 이렇게 돼 있다. 아시겠죠? 처음부터 끝까지 A부터 Z까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거 가서 보니까 뭐예요? 대언자란 말이죠. 대언자. 이걸 선지자라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 사가랴라는 사람도 앞날을 예언한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앞날을 이야기한 거. 예. 자,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대언이라고 하는 그런 말을 처음부터 끝까지 사용을 해야 된다. 선지자, 예언, 이런 것들 때문에 산기도 가야 되고 예언기도 받아야 되고 문제가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이 이제 신약이 기록이 되면서 사도행전이 시작돼서 여러분이 사도행전 11장 28절에 가서 보시면 아가보라는 그런 대언자가 나와요.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아가보 사도행전 11장 28절에 가서 보시면 아가보라고 하는 대언자가 기근이 들 것을 대언하는 그런 내용이 28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27절부터 읽는 게 좋겠네. 이 무렵에 대언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렀고, 한 명이 아니에요. 여러 명이 있었죠? 그렇죠? 이르렀고, 그들 중에 한 사람, 곧 아가보라 하는 사람이 일어나 영을 통해 온 세상에 두루 큰 기근이 들 것을 표적으로 보여주었는데, 카이사르 클라우디우스 시대에 그 일이 이루어지니라 해서 대언자들이 예수님 승천하신 이후에 교회 시대에도 존재했다는 겁니다. 그렇죠? 사도 바울도 대언자고, 또 누구예요? 베드로도 대언자고, 성경 기록의 모든 이 기록자들이 대언자라고 하는 거, 이거를 저와 여러분이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계시록 19장에 가서 보시면, 요한계시록 19장, 19장 10절에 가서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그의 발 앞에 엎드려 그에게 경배하려 하매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내 동료종이요 예수님의 증언을 가진 내 형제들 중에 하나 속한 자니 너는 주의하여 그리하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하라, 하나님께만 경배하라. 그 한 다음에 예수님의 증언은, 그건 뭐예요? 대언의 영이니라. 예수님에 관한 그런 증언들, 이거는 대언의 그런 말이다, 이렇게 전해주는 그와 같은 말씀이다. 지금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고린도전서 14장으로 이제 다시 돌아와서 보니까 바울이 지금부터 방언과 대언을 이야기하는데, 지금 요점이 뭐냐 하면 대언이 가장 중요하고 가장 좋은 거니까 그거를 탐구해야 된다. 지금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자, 2절에 가서 보니까 알지 못하는 언어로 말하는 자는 사람들에게 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말하나니 아무도 그의 말을 이해하지 못하나 그가 영 안에서 신비들을 말하느니라. 자, 이제 대언이 끝나고 이제 2절에 가서 보니까 방언이라고 하는 게 나와요. 근데 여기 킹제임스 성경에는 unknown tongue, 그래서 알지 못하는 언어 이렇게 나옵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한국말 이야기하면 다 알아듣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이거는 아는 말이고 알지 못하는 언어로 말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마가복음 16장 가서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다른 나라 말이나 아니면 다른 나라 말 중에도 여러분 알아듣는 말이 있고 알아듣지 못하는 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영어로 다 이야기하면 거의 대부분 제가 알아들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른 나라 말인다로 제가 알아듣는 말이 있고, 어떤 사람이 중국말로 제게 이야기하면 저 하나도 못 알아듣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나라 말 타 언어에도 아는 말이 있고 모르는 말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마가복음 16장 가서 보니까 16장 17절에 예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들이 따르리니 곧 내 이름으로 그들이 마귀들을 내쫓으며 새 언어들로 말한다는, 새 언어, 한 번도 접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새롭게 다가오는 그런 언어가 있었다는 거예요. 어제 한마음 미션에 가서 말씀을 전하고 났더니 어떤 분이 이제 슬며시 다가와서, 자,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여기 가서 보니까 마귀들 내쫓는다 그랬는데 예수 이름으로 내쫓아야 되는 겁니까? 그 다음에 여기 새 언어로 말한다는 게 분명히 다른 나라 말로 말하는 건데 그거 지금 교회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제가 그거 하려면은 18절까지 같이 하면 해도 된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18절. 뱀들을 집어올리며 어떤 치명적인 것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안수하면 그들이 나으리라.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뱀을, 독사를 잡을 수 있어야 돼요. 또뭐 돼야 돼요? 독을 먹어도 죽지 않아야 돼요. 셋째는 병든 자들에게 딱 안수하면 병든 자들이 곧바로 나아야 되는 거예요. 이거 세 가지 지금 할수 있으면,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마귀도 내쫓고, 뭐, 다른 나라 말로 말하고 하는 거 해도 괜찮다 그랬더니, 그건 제가 할수 없습니다. 그리고 물러가더라고요. 여기 있는 그대로예요. 이게 어느 때까지 이게 존재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이 없을 때, 아직 기록이 주어지지 않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 사람이 진짜 저 사람이 하나님에게서 왔는가 아닌가를, 그거를 확인시켜 주기 위해서, 이와 같은 이 기적의 은사들이 필요했던 겁니다. 특히 또, 다른 나라 가서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 사도행전에 가서 보시면 오순절날, 한 18개 나라 지역에 사는 유대인들이 여기 왔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사실을 이 사람들에게 전해야 이 사람들이 돌아가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18지방에 가서 다 이야기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요? 방언이라고 하는 이 외국 말을 해야만 그래야 그 말을 듣고 이 사람들이 이해하고 돌아갈 거 아니에요. 이런 것이 필요한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AD 90년경에 하나님 말씀이 온전히 딱 기록이 되니까 더 이상 그럴 필요가 없어요. 어떻게 하면 돼요? 성경 말씀 읽으면 되는 시대가 됐기 때문에 더 이상 무슨 새로운 말이다, 다른 나라 말이다. 그럼 뭐 어떻게 그 다른 나라 말이 필요하면 성경을 다른 나라 말로 번역해서 주면 끝나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와 같은 것은 사도시대, 특히 성경 기록이 완성이 되기 전까지 그러니까 사도들과 그 당시에 존재하던 대언자들에게 1차적으로 주어진 그와 같은 말씀이지 이걸 지금 20세기, 21세기에 적용하려고 하면 말씀이 안 맞습니다. 그렇죠? 독사도 집어야 되고 독도 먹어야 되고 먹을 수 있어야 되고 병든 자에 딱 손대면 일어나야 되고 이런 일이 어디 있어요? 없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를 지금 이 시대에 그대로 갖다 적용한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맞지 않는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새 언어는 말 그대로 이 사도들이 한 번도 접해보지 않았던 새로운 언어예요. 새 언어들로 말을 한다는 겁니다. 2장 4절에 또 사도행전 2장 4절에 가서 보시면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오순절날에 유대인들이 1년에 3차례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는데 특별히 이제 이 오순절날에 여러 지방에 사는 그런 유대인들이, 유대인들 개종자들이 예루살렘에 왔단 말이에요. 베드로가 지금 이야기한단 말입니다. 근데 베드로가 지금 18개 다른 나라 말을 어떻게 해요? 못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렇게 될때 다른 언어로 이야기했다고 하는 이런 이야기가 이제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이건 뭐냐? 다른 나라 말로 이야기했는데 상대방이 알아들었어요? 못 알아들었어요? 알아들은 거예요. 그렇죠? 다른 나라 말로 이야기한 걸 상대방이 알아들은 겁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제가 누군가가 영어를 이야기하면 제가 거의 알아듣는다. 외국말인데도 불구하고. 거기 나와 있는 게 외국말이에요. 그 외국말을 하니까 18개 지방에 멀리서 온 지역의 사람들이 다 알아들은, 다시 말씀드려, 다른 나라 말이었다. 지금 그렇게 기록이 돼 있습니다. 자, 여기 고린도전서 14장에는 드디어 뭐가 나오냐? 다른 알지 못하는 언어가 나온다. 그 얘기야. 그 무슨 얘기입니까? 자,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는 방언은 개인이 지금 기도하는 게 아니야. 지금 여기 앞뒤 문맥을 해서 한번 쭉 보세요. 교회 안에 와서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 와서. 그런데 교회 안에 회중이 200명이고 얼마가 있을 때 교회 안에 회중이 전혀 알지 못하는 다른 나라 말이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다른 나라 말도 두 종류가 있다는 거예요. 알아듣는, 상대방이 알아듣는 다른 말이 있고, 여기 지금 고린도 교회 지금 다른 나라 말은 그 교회 회중 가운데 한 사람도 알아듣지 못하는 외국말이었다.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예. 자, 그래서 이들은 이 다른 나라 말로 누구에게 말하냐? 하나님께 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나님께 말하는 겁니다. 즉, 그 말은 하나님만 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하니 이 회중 가운데는 한 사람도 그걸 알아듣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거기 가서 보니까 그가 정말 다른 나라 말로, 정말 다른 나라 말로 그렇게 이야기할 때는 하나님께 말을 하는데 그가 영 안에서, 영 안에서, 누구의 영이에요? 자기 영 안에서 뭘 얘기해요? 신비들을 말한다. 신비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어요. 여기 나와 있는 신비를 이렇게 그 방언하는 사람들은 방언 기도를 하면 신비한 것들 내가 말한다는 좋은 의미의 신비로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사례가 많습니다. 근데 여기는 그런 의미로 볼 수도 있지만 나쁜 의미로 볼 수 있어요. 어때요?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랄랄랄랄랄라 이렇게 이야기하면 신비롭잖아요. 그런 식의, 그런 식의 신비로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좋은 의미의 신비뿐만 아니고. 자,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은 랄랄랄라가 아니라 뭐예요? 다른 나라 말이라는 겁니다. 다만 이 회중 가운데 알아듣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다른 나라 말이라는 거예요. 다른 나라 말. 자, 왜 그러냐. 13장 1절 가서 보면 내가 사람들의 언어들을 말할지라도 얘기 나오는 거 하면서 얘기가 끝난 다음에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이건 분명히 사람들의 말이다. 앞뒤 문맥을 쭉 가서 읽어보시면 이건 사람들의 말이라고 하는 걸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경우에 그는 영 안에서 아무도 알지 못하는 것들을 말함으로 신비들을 말한다. 이제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그 신비,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지적으로 판단할 수 없어서 전혀 알 수 없는 무언가, 무언가를 지금 뜻한다.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영은 성령님이 아니라 그 사람 자신의 영이에요. 성령님이 아니라 그 사람 자신의 영입니다. 자, 이게 성령님이 있고 그 사람 자신의 영이 있다. 이걸 또 잘 구분하셔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1절 가서 보겠습니다. 2장 11절에 가서 보시면 무엇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 하면 사람의 것들을 사람의 속에 있는 사람의 영 외에 어느 누가 알리요. 그러니까 사람의 것들은 누가 한다고요? 사람의 속에 있는 사람의 영이 아는 거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것들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그래서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영은 성령님이 아니고 누구예요? 그 방언을 이야기하는 그 사람의 영이에요. 그 사람의 영. 예. 자, 그러면 14절에도 가서 보니까 내가 알지 못하는 언어로 기도하면 나의 영은 기도하거니 나의 영이 기도한다고. 내 영이에요. 성령님이 기도하는 거 아닙니다. 오순절 주의자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성령님의 뭐 감동을 받아서 성령님이 기도하는 거 아니야. 내 영이 기도하는 거예요. 내 영이. 16절에도 그렇지 않으면 내가 영으로 참여할 때 영을 가지고 내 영으로 참여할 때 배우지 못한 처지에 있는 자가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사람의 영을 가지고 지금 기도도 하고 말도 하고 찬미도 하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령님으로 하는 거 아닙니다. 네, 일단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요. 예, 이 워크맨 목사님이 재밌는 그 예를 이제 또 하나 이제 들었더라고요. 워크맨 목사님이 이제 펜사쿨라에 있는데, 펜사쿨라 자기 그 교인 이제 성도가 한 명 있고 그 성도 집 옆에 오순절 교회 다니는 그런 성도가 이제 있는데, 부인들끼리 이제 이야기도 하고 막 빨래도 널고 이제 이렇게 하는데, 자기 교회 성도 자매님이 밖에 나갔더니 그 옆에 오순절 교회 다니는 그 자매가 요만한 쪽지를 하나 갖고 와서는 막 외우더라는 거야. 랄랄랄라 하고. 그래서 뭘 하냐 그랬더니 이 하나님의 이 선물을 사용하고 이렇게 프랙티스 연습하지 않으면 이게 아무 효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계속 이거를 랄랄랄라 지금 하고 그러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소위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학습방언이라는 거거든요. 학습방언. 그렇죠? 이게 뭐야? 아무 소용 없다는 거예요. 랄랄랄라인데 뭘 알아요? 무슨 말 하는지 모르잖아, 일단은.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참된 방언은 그건 뭐예요? 자기 영은 깨달아 안다니까, 자기가. 다만 저쪽 사람에게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이해하시겠죠? 예, 그러니까 그 당시에 참된 방언이라고 하는 건 이런 자기는 세워줄 수 있는 그런 효과는 있었지만 지금 얘기하는 학습 방언이라는 건 아무것도 아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이 영이 있어요. 영이 있기 때문에 세 가지 말을 할 수 있다는 거. 입을 열면은 하나는 자기의 영에 의해서 주도가 돼서 나오는 말이 있다는 거예요. 정신 똑바로 차리고 저와 여러분이 이야기할 때는 내 영이 원하는 말을 제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맞습니까? 예. 그런데 사람이 영이 있기 때문에 마귀에게 사로잡힐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마귀에게 딱 사로잡히면 말은 이 사람이 하는데 누구 말이 나와요? 마귀의 말이 나오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히면 하나님의 말이 나오는 거고, 사람이 그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쓸데없는 말로 랄랄랄라 하고 이렇게 되면 마귀말 하기가 거의 100%다. 예. 분간이 안 되지 않습니까? 무슨 말을 하는지. 축복을 하는 건지 저주를 하는 건지, 이 교회에 들어와서 랄랄랄라 하면 이 교회가 잘 되라고 하는 건지 망하라고 하는 건지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분별을 해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쓸데없는 일이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성경 어디를 살펴봐도 방언을 사모하란 말은 없습니다. 방언하는 방법을 찾아보라든지, 알겠죠? 예, 방언하는 방법을 열심히 강구하라든가, 방언하는 걸 연습하라든가, 방언을 사모하란 말 없어요. 뭐는 있어요? 대언은 사모하라 그래요. 대언은. 대언은 사모하는데, 방언은 사모하라는 그런 말이 없어요. 왜 그러냐? 까딱 잘못하면 마귀말을 할수 있다니까요. 마귀말을. 자, 그럼 3절에 가서 보면, 그러나 대언하는 자는 하나님에게 얘기하지 않고 누구에게 얘기해요? 사람들에게 말하여 그들을 세우고 권면하며 위로한다. 아, 그러니까 대언은 세 가지 효과가 있어요. 그들을 세워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언을 하게 되면 교회가 세워져요. 교회가 흥황해지고 부흥하고, 그렇죠? 성도들이, 그 다음에 가서 보니까 권면을 받아서 성도들이 격려를 받는단 말이에요. 또 어떻게 돼요? 위로를 받는다는 거예요. 대언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 효과가 나타난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여기 뭐, 여기 몇 절까지 있느냐 하면 40절까지 있는데, 40절 가기도 전에 이미 1절에서 3절만 읽어도, 예, 이건 방언은 하면 안 되겠구나. 예, 저와 여러분이 금방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예. 그래서 가서 보면, 방언은 이기적이에요. 나만 위한 거라고 돼 있어요. 자기 자신만. 대언은 남을 위한 거라는 거야. 그러니까 방언은 자기를 세워주는 거고, 대언은 교회를 세워주는 거야. 교회를 세워주는 거다. 예, 이 내용을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14장 39절에도 그러므로 형제들아 대언하는 것을 사모하고 타언을도 말하는 것을 막지 말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 당시에는 타언어가 아직도 유효했기 때문에 타언어 말하는 거 막지 말라. 근데 타언어를 말할 때 이런 규칙을 가지고 해라. 그건 그 앞에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타언어를 사모하라는 말은 없습니다. 뭐만 사모해요? 대언만 사모하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4절 가서 보니까 알지 못하는 언어로 말하는 자는 자기를 세우나 대언한 자는 교회를 세우느니라. 너무 뭐 평범한 그런 얘기입니다. 자, 6절에서 9절 이제 가서 보면 6절에서 9절 여기 무슨 얘기가 있냐면 필이나 하프 같이 생명 없는 것들이 소리를 낼때 소리에 구분을 주지 아니하면 필이나 하프 소리가 무엇을 뜻하는지 어찌 알리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피아노 여기 와갖고 꽝꽝대고 쳐놓으면 이게 뭘 얘기하는지 뜻하는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렇잖아요. 방언도 마찬가지예요. 랄랄라 말고 진짜 방언이라도 저와 여러분에게 와서 여기 와서 아프리카 어느 나라 말로 여기 어떤 사람이 이야기하면 저와 여러분에게 피아노 꽝꽝 치는 거하고 똑같이 들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렇게 하면 사람도 세워주지 못하고 심지어 개나 고양이도 세워주지 못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짐승도 세워주지 못해요. 아무 뜻도 없는 이야기를 갖고 해버리면 소용이 없다는 거죠. 근데 반면에 대언은 사람들에게 말해서 그들을 세워주고 권면하고 위로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방언은 본인이 이해하는 경우에, 이해 못하면 아무 소용 없는 거예요, 본인이. 본인이 이해하는 경우에 어떻게 해요? 방언은 그 사람만 세워준다는 겁니다. 대언은 세워주고 권면하고 위로하고 이세 가지 효과가 있는데 방언은 뭐만 돼요? 세워주는 일만 하니까 올바른 그런 방언을 한다 해도 대언의 효과에 3분의 1뿐이 안 되는 거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5절 가서 보니까 나는 너희가 다타 언어들로 말하기를 원하되 그러니까 아 바울이 방언하는 걸 원한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거기까지만 읽으면 그렇게 들리시죠? 근데 그게 아니에요. 뒷부분을 이야기하는 원하되 그게 무슨 얘기야? 그건 하지만 실제로 나는 이거 하길 원한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특별히 대언하길 원한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이거 하는 걸 내가 원하지만 사실 내가 원하는 거는 대언이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방언을 부정하는 거예요. 그거 하지 말라. 지금 그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서도. 예. 자,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타 언어들로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가 세움을 받게 하지 아니하면 대언하는 자가 그보다 더 크니라. 자, 여기 나오는 여기 다른 나라 말입니다. 회중이 알지 못해요. 그럼 어떻게 통역을 해야 여기 있는 사람들이 은혜를 받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게 하지 못하면 그러면 방언하는 자나 대언하는 자하고 비교가 안 된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자, 6절 가서 보니까 이제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가서 타 언어들로 말하고 계시나 지식이나 대언이나 교리로 너에게 말하지 아니하면 너에게 무슨 유익을 끼치리요. 가서 그리스 말 제가 여기 어느 교회 가고 제가 그리스 말로 막 이야기해요. 그러면 무슨 유익이 되겠어요 그 교회에. 과거 중세에 그난 천년 이상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 미사를 라틴어로 드렸어요. 지금 아무 성경도 없는 가운데 신부들만 지금 성경이 있는데 그 성경을 들고 나와서 일주일에 한 번 한 구절씩 읽을 거 아닙니까? 그것도 라틴어로 읽고 라틴어로 모든 걸 해버리니 말 그대로 아무 유익을 끼치는 미치지 못한 일을 1500년 동안 천주교회가 해온 거예요. 예, 얼마 전까지 전 세계가 다 라틴어로 미사 드렸어요. 이제 다 예, 다른 각각의 말로 지금 미사를 드리지만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전혀 알지 못하는 다른 나라 말로 그 말로 이야기하면 너희에게 무슨 소용이 있냐. 어떤 걸로 해야 소용이 있다는 거예요. 계시 하나님이 드러내서 알려주신 그 진리를 얘기해야 너에게 유익 있지 않냐. 지식, 그렇죠? 내가 알게 된 것, 돌아다니면서 알게 된 것, 그렇죠? 여러 가지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된 하나님의 은혜, 이런 걸 내가 이야기하고 간증을 하고 이렇게 해야 너에게 유익 있지 않냐. 대언, 하나님이 직접 내게 주시는 그 말씀을 너에게 이야기해야 너에게 유익 있지 않냐. 맨 마지막으로 교리,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의 체계를 체계적으로 제대로 잘 모아서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 하나님의 대신 속죄 희생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처녀 탄생 예수님의 부활과 재림과 우리가 영원히 살게 될 천국과 불신자들이 살게 되는 이런 지옥과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정리해서 너희에게 체계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가르쳐줘야 너희에게 유익이 있지. 그렇죠? 다른 나라 말 아무도 알지 못하는 그런 말로 1시간, 2시간, 100시간을 얘기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냐. 지금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이 가운데 지금 없는 게 뭐예요? 계시. 특별 계시 같은 거 없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는. 예, 대언 없어요. 지금 이 시간에는 성도들을 세워주려면 오직 지식과 교리를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에는. 맞습니까? 예, 성경 지식과 그 다음에 교리를 통해서만 예, 가능한 거예요. 목사가 이 자리에 서서 그리스말, 라틴어, 뭐 히브리말 아무리 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어요? 아무 소용 없는 겁니다. 자, 7절 가서 보니까 필이나 하프같이 생명없는 것들이 소리를 낼 때 소리에 구분을 주지 아니하면 필이나 하프 소리가 무엇을 뜻하는지 어찌 알겠느냐. 예, 뜻을 알 수 없다는 겁니다. 막 불어대봐요. 전혀 모르죠. 8절, 만일 나팔이 분명하지 못한 소리를 내면 누가 전쟁을 준비하리요. 이번에 세월호 사건 보세요. 빨리 도피하라고 분명한 말을 해야 되는데 안 하니까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군대 안에서 명령을 줄 때는 그게 좋은 명령이든 나쁜 명령이든 명료해야 된다는 거예요. 남이 알아들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바울이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 들어와서 무슨 얘기를 하면 저 상대방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얘기를 해야 저 상대방이 은혜를 받고 격려를 받고 위로를 받고 세워지지 않겠느냐. 바울이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9절. 이와 마찬가지로 너희가 혀로 알아듣기 쉬운 말들을 하지 아니하면 그 말한 것을 어찌 알리요. 너희가 허공에다 말하리라. 랄랄랄라 하고 밤새 해봐요. 허공에다 말하는 거지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과거에 저도 그러던 사람이에요. 저도 그것 좀 받아보려고 산기도 다니고 저도 그러던 사람이에요 과거에. 예. 근데 보니까 뭐예요? 허공에다 소리친 거예요. 그게 소나무 잡고 허공에다가 그렇게 한 거거든요. 예수님 말씀처럼 예, 너희는 이교도들과 같이 헛된 반복의 말을 하지 마라. 이교도들은 그들이 말을 많이 해야만 하나님이 들으실 줄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길게 뽑는다고요. 기도도 2시간 하는데 뭐야? 나무아미 탑을 뭐 마리아 해서 그냥 내내 이거 돌리면서 2시간이고 3시간 돌려요. 왜 그래요? 오래 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실 줄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게 이교도들이 하는 방식이다.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소나무 잡고 그렇게 한 겁니다. 과거에 소용없다는 거예요. 저저 소용없다 그 얘기하는 겁니다. 10절 가서 보니까 세상에 수많은 종류의 소리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들 중에 의미 없는 소리는 하나도 없나니. 여기 나오는 소리는 영어로 가서 보시면 voice로 돼 있어요. voice는 목소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사람들이 여러 종류의 목소리를 낸다는 겁니다. 여러 종류의 목소리. 예. 그 목소리를, 그것들 중에 의미 없는 목소리가 어디 있어요? 목소리, 목에서 소리가 나오면 다 무슨 의미가 있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러므로 내가 그 소리의 의미를 알지 못하면 말하는 자에게 야만인이 되고 말하는 자도 내게 야만인이 된다. 서로 알아듣지 못하니까 야만인이 된다는 거예요. 원래 여기 바베리안이라는 그런 단어가 이제 쓰였는데 그 바베리안이라는 그런 단어는 그 당시의 기준으로 보면 그 당시에 문화를 소유한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문화 언어로 쓰던 언어가 그리스 말이에요. 그리스 말? 그러니까 그리스 말을 못하는 사람을 바베리안이라고 불렀어요. 바바리 사람이다. 그렇게 부른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 그리스 말이 아닌 다른 거 어떤 거 갖고 와서 이야기하면 못 알아듣잖아요. 그렇죠. 전 세계가 지금 그리스 말을 사용하고 있는데 지금 그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12절. 그래서 이와 같이 너희도 영적 선물들에 열심히 있은즉 교회를 세운 일에 너희가 뛰어날 것을 구해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선물은 자기 쓰라고 준 건 없다는 거예요. 본인 쓰라고 준 거는. 가서 한번 12장 7절 한번 보세요. 고린도전서 12장 7절.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나심, 그 선물을 주신 것은 그것으로 말미암아 모두가 유익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모두가 유익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에게 주신 이 탤런트 아니면 기프트, 즉 영적 선물이라고 하는 건 모두가 유익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거지 너 하나 잘 먹고 잘 살아라고 주는 거 없다는 겁니다. 예, 지금 여기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그렇게 되니까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영적 선물을 구해야 되니까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뭐예요? 방언은 구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거는 없다는 거예요. 방언은 구할 필요가 없다. 왜 그래요? 그건 본인에게만 이득이 되는 이기적인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사도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는 게. 예. 그래서 13절에 그러므로 알지 못하는 언어로 말하는 자는 통역할 수 있도록 기도할지니. 통역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통역을 자기가 해도 되고 아니면 이 회중 가운데 그 말을 알아두고 통역하는 사람이 통역을 해도 되고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면 소용이 없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14절, 15절 가서 보니까 그러면 어찌하리요? 그러면 어찌하리요? 그렇죠? 내가 영과 함께 기도하고 그렇죠? 또 이해하면서 기도하며 내가 영과 함께 노래하고 또 이해하면서 노래하리라. 16절도 예. 그렇지 않으면 내가 영으로 참여할 때 배우지 못한 처지에 있는 자가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 배우지 못한 처지에 있는 자가 뭐예요? 아까 얘기한 야만인이란 말이에요. 바벨리안. 알겠죠? 예, 그 자가 어찌 내가 드린 감사에 아멘하리요. 그렇죠? 본인은 감사하다고 느끼고 지금 이해하고 말을 쏟아냈는데 저 상대방은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아멘하겠냐. 그렇죠? 예, 그 다음에 너는 진실로 감사를 잘하되 다른 사람은 세워지지 아니하느니라. 자, 그럼 가서 보시면 여기 기도하는 게 나오고 노래하는 게 나오죠. 이거 개인이 하는 거예요? 아니면 교회에서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하는 거잖아. 했더니 옆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그걸 알아듣지 못하면 어떻게 감사하겠냐 하는 걸 보니까 혼자 하는 게 아니고 뭐예요? 교회에서 하는 거란 말이에요. 교회에서 기도하고 교회에서 노래하는 걸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기도하거나 노래할 때 어떻게 해야 되냐? 알아듣는 말로 하셔야 돼요. 쌀라쌀라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예, 네,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기도나 노래를 할 때 혼쭐을 다 빼놓고 예, 그리고서 피동적인 상태가 돼서 해롱해롱 되면서 기도하거나 노래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이교도들이 하는 거다. 그래서 이와 같이 혼쭐을 빼고 정신을 잃은 상태에서 기도한다고 이렇게 하면 누가 들어와요? 마귀가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마귀가 들어와서 그 사람을 컨트롤하게 돼요. 그래서 이게 기독교에만 있는 게 아니고 오순절 은사운동하는 그 사람들 안에만 있는 게 아니라 불교에도 있고 이슬람교에도 있고 이 세상 잡다한 그런 종교에 가서 보면 이 사람들을 영계와 이렇게 접촉할 수 있는 그런 방편의 하나로 만추라라고 하는 걸 사용하는 거예요. 만추라. 그러니까 똑같은 말을 헛된 반복을 계속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사람이 쓰러지게 되거든요. 예, 이런 일은 하면 절대 안 된다는 거죠.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된다.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말하는 거, 기도하는 거, 노래하는 거, 그걸 이해해야 된다는 겁니다. 결론에 말씀드릴게요. 기쁜 감정으로 하나님을 추구하고 하나님을 대하는 것은 아무 문제 없는 좋은 일이에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행복감을 느끼고 찬양하는 가운데 참 즐거움을 느끼고 눈물도 나고 그런 거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그런 일입니다. 근데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 자신의 의식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컨트롤하면서 어떻게 내가 무엇을 하고 있고 청중들이 어떻게 나를 받아들이고 있는가 이거를 정확히 보면서 해야지 앞에 나와갖고 정신없이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오순절 은사운동이 1900년부터 시작이 됐거든요. 시작이 되면서 어디에서 가장 파급이 많이 됐냐면 로스앤젤레스 캘리포니아 주에 특별히 마약을 많이 사용하던 그런 사람들 가운데서 오순절 은사운동이 상당히 많이 파급이 됐어요. 여러분 이 팻분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유명한 가수 팻분. 이런 사람들이 다 마약하고 그러다가 예수님을 만났다 그러고 이러면서 이 방언하러 돌아다니고 하는 그런 일들의 앞장을 쓰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오순절 은사운동 목사들 가운데 자살하거나 음주 사건 때문에 죽은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남자고 여자고. 네. 왜 그러냐? 원래 태생이 그런 거 하던 사람이 마약에 심취하고 이렇게 하다가 이거 하니까 뭐 다른 나라 말이 나오고 뭐 영적으로 뭐가 된다 그러니까 거기에 심취해서 이거 하면서 결국 그걸 놓지 못하고 그래서 그와 같은 악한 그런 운명에 비참한 것을 맛본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드락을 사용하고 비트를 사용하고 힙합을 사용하고 하면서 꽝꽝대고 하는 그건 뭐예요? 사람의 혼을 빠지게 해서 의식을 잃게 만드는 거거든요. 이런 일을 하는 데는 절대 가면 안 된다. 절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의 말씀은 경험과 감정 좋은 거예요. 하나님도 감정이 있으세요. 그러니까 우리도 행복감을 느끼고 좋아하고 눈물도 나오고 기도하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베팅을 하면 그럼 망할 가능성이 크다는 거예요. 어디에 베팅을 해야 돼요? 여기에 베팅하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그러한 감정과 이런 거 있을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다가 올인하면 큰일 난다는 거예요. 여기에 올인하면서 거기에 감정이 따라올 때 그 감정이 옳은가 그런가를 잘 판단해서 좋은 감정을 유지하셔야지 그렇죠? 말씀을 다 저버리고 오순절 은사한 사람들은 말씀 얘기하면 다 그런 거 싫다 그래요. 무슨 말씀이 필요한 하나님의 직통계시로 지금 감정이 이렇게 내가 뜨거운데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판단을 안 합니다. 판단 안 하니까 마귀가 들어와서 그 사람들을 판단하고 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일이 교회라고 하는 데서 생긴다고 하는 것 자체가 그게 큰 비극인 거예요. 비극이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